사도행전 12장 2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이 두루마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과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도록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부터 새롭게 생겨진 말이 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즘은 코비드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를 못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모임을 자제시키고 또 많은 이들이 코비드 감염의 우려로 모이기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모임이 줄어들고 또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지금 우리처럼 톡을 이용해서 예배도 드리고 학교 수업이나 세미나 같은 것은 줌으로 하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그 문명의 이기라고나 할까요? 이 좋은 점들을 조금씩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어디서 세미나 한다고 하면은 비행기라도 타고 거기까지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새로운 말이 생겼죠. 이 웹사이트, 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웨비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여러분 웨비나 복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찾아보니까 이 웹사이트 특별히 우리는 톡으로 이 음성만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까지 보게 하는 이런 그 모임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화상에 나오는 윗부분은 제대로 옷을 잘 입었는데 아래쪽 복장은 제대로 입지 않은 그런 복장, 이걸 그 웹이나 복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하여간 이 새로운 말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말에도 새롭게 생겨진 말들이 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우미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죠. 이 도우미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람을 뜻하는 이 접사, 이것을 붙여서 도우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한국 같으면 복도를 지킨다든지 뭘 지키는 사람, 지킴이, 비침이, 알림이, 또 이 돌봄이. 하여간 이 예전에 없던 말들을 우리가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드라마가 얼마 전에 히트를 치고 넷플릭스에도 소개가 돼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그러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박세로이입니다. 참 특이하고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이 여러분 듬직이, 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역시 특이하고 이 의미 있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 새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풀이해보자고 하면은 이 새롭게 되는 사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새로워지는 사람, 뭐 주변을 새롭게 하는 사람, 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그 새로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너무너무 탐나고 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탐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의 별명도 바로 새로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반대어가 떠오를 때도 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새로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 새로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새로이가 아니라 낡은이, 묵은이, 뭐또 썩었니?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불과 여섯 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이 옴니버드 양식으로 이 별도의 세계의 스토리를 한 곳에 집약해서 모아놓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각기 따로는 별도의 이야기들이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키워드 중심 단어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볼까요? 첫 번째 20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한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까닭에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 먹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은 여러분 아그리파 1세 헤롯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이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가 주축이 돼서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이고, 이세 번째 이야기는 이 끝절 25절 말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기독교의 대표 사역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이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이야기를 보십시다. 이 에피소드 1이라고 할까요? 이 제목을 붙인다면 헤롯의 슬픈 이야기. 여러분, 헤롯에 관한 이 슬픈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많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죽어야 이 벌레 먹어 죽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유대 역사책에도 그의 죽은 모습을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벌레 먹어 죽은 이한 남자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신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또 우쭐거리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답을 내린다고 하면은 그가 우쭐거리며 하나님처럼 신처럼 행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만일이라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헤롯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성경뿐이겠습니까? 또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많이 우리는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자를 일컬어 성경은 자고한 자, 또 교만한 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요. 우리 구약 성경, 특별히 잠언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토록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실까? 여기 교만하다는 거나 자고하는 것이나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미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헤롯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앞장 아닙니까? 지금 여기 사도행전 12장인데 나중에 사도행전 25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헤롯 아그립바왕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나중에 25장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립바는 아그립바 2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2장 이하에 나오는 헤롯 아그립바와 후반부 25장에 나오는 이 아그립바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립바 1세,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문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 지역에 아주 높은 관리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기도 이방인이면서 헤롯 지역,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또 이 사람은 평소에 음식 먹는 것도 이방인들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고향 음식을 즐겨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헤롯도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고향 이 이방 음식도 잘 먹음직도 한데, 이방 음식은 전혀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 음식만 먹고, 하여간 이 사람이 헤롯은 사는 게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 이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처럼 산 사람. 자, 이렇게 헤롯은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통치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속성을 꿰뚫어 보아야 되겠다고 친유대 정책을 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도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도 열심히 바치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그 제도와 시스템을 자기의 권력으로 보완하고 도와주고 또 당시의 신앙이 좋다고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일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도맡아서 앞장서서 다 했습니다. 참 보기 좋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것도 요즘 얘기하면은 주일도 성소하고 십일조도 하고 뭐 금요 철야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도 참석하고 또 혹시 이 대중 음식점에서도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이죠. 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는 아,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할 만한 이러한 일들을 이 헤롯 아그리빠가 다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다른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이 왔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말할 때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대통령이지만은 수상이지만은 여기 와서도 주일날 교회 나가나 예배 가나 헌금도 하나 아 믿는 사람으로도 해야 되는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 또 아 그분의 그 행동 양식 그 사람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봐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겉으로 볼 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라고 성경 외의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당시 유대 사람들은 참 호의적으로 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참 좋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고 그래서 에돔 사람이지만은 아 우리 유대 사람보다도 낫구만.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방인이지만은 이 유대 정치가로 아주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경제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펼칠 때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펼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성경은 헤롯을 그런데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고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를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국 그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는 종교적으로도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당시 친유대 정책의 일환으로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의 형제지요. 야고보를 살해하기도 했어요. 야고보이 죽인 것은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요.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옛날 이 초대교회의 대표인 그 대표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바로 죽이지 않고 마치 얼마 전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공개적인 법정에서 심판하고 못을 십자가에 박는다고 선언했던 그런 그 모습을 아마 이 사람도 자기도 흉내내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가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군중 앞에서 심판하려고 자기도 이 빌라도처럼 그렇게 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무교절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옥에 있는 베드로를 피난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도 오늘 본 말씀이 나오죠. 여기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즘식으로만 하면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도시 국가와 이 유대 나라가 무역 전쟁을 일으켰어요, 옛날에. 두로와 시돈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소통되는 요즘 말하면 홍콩과도 유사한 그런 도시였어요. 농산물 그 생산지라기보다는 소비지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성경 열왕기서나 이 에스겔서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그이 농산물을 어디서 공급받았느냐고 하면은 유대 땅 갈릴리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그리파 1세 시대에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 전쟁에서 이 아그리파 왕이 문을 잠굽니다. 우리 농산물을 너희에게는 공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무역 전쟁에 이 아그리파 왕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도시인 이 가이샤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축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름에 공개적인 축제 행사가 벌어진 가이샤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총독의 주둔지 아닙니까?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이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항구 도시가 거기였어요. 자, 이 도시를 가이샤라라고 로마 황제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로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방 지역이지만은 이 가이샤라에는 유대인들이 반 이상, 이방인들이 반 정도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 거기에서 무역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에 축제를 하게 될 때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방인들이 추진위원으로 협력했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왕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와 같더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다른 종교의 이른바 이 우상숭배 형태로 왕을 칭송하는 그 문화를 그대로 그 행사에 접목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또 왕이 왕의 옷을 입었다, 이 용포를 입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 옷은 신을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투나 그의 행동이나 그 머리에 쓰여진 관이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역 전쟁을 승리하게 했으니까 혹시 뭐그 정도 칭송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당시 그 백성들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의를 표하면서 왕에게 외치는 소리가 당신은 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러한 찬선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교적인 정신 상태예요.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 속한 통치자들은 전부 자기 평가를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당시 그 어떤 나라 왕들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는 에돔 사람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 자처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공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그는 이 축제 닷새 후에 죽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처럼 군 결과가 아닌가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벌레 먹어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벌레 먹어 죽었다는 말은 외경에 나오죠. 마카비오 하에 나오죠. 거기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이 먹어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벌레 먹어 죽은 자, 충이 먹어 죽은 자. 마카비오서를 기록할 땐 이렇게 죽은 자들을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벌레 먹어서 죽었다라고 관용어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이 심판받아 죽는 모습, 그걸 벌레 먹어 죽는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는 이말 속에 정확하게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장했지만 그의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 왜 그에게 이런 죽음이 왔는지는 이세 이야기를 꿰는 코드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첫 번째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두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는 비교적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두 절도 아닙니다. 딱한 절입니다. 그다음 25절 세 번째 이야기도 딱한 절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 앞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얘기에 비해서 이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져가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1장 앞부분에도 나오지만은 당시 유대 땅의 어려움은 기아 문제였습니다. 이 그렇지 않아도 먹기조차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착취당하는 그 나라에는 가뭄도 있고 아주 기아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하면은 저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럴 때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의례에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니, 밥도 못 먹는 상황에 무슨 예수를 믿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우리 주변이 참 이렇게 만연한 그런 시대인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세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까지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가 불붙듯하게 일어났던 구한말, 그리고 6.25 전쟁 직후, 그리고 70년대 초반, 지난 1910년을 전후로 한국의 기독교가 불일듯이 일어났다. 그리고 6.25 전쟁 직후에도 그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 정말 아직도 이 보릿고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7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가 이 부흥의 시기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때는 정말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복음의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코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로마 식민지 아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기아와 권경의 상황은 연속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예? 결국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방향과 그 태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공동번역을 찾아보게 되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줄기차게 널리 뻗어져 나갔다. 그 줄기가 뻗어져 나가는 만큼 열매도 맺혀갔다는 거예요. 포도농굴이 뻗어져 나갈수록 그 농굴에 달리는 참수는 그 포도송이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은 바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생명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뜻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성경 달달 외우고 늘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아 그랬나 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교회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영등포역 주변에 쪽방촌에서 시작된 이 교회인데 절망에 사로잡힌 노숙자, 행여자, 뭐 윤락 여성, 전과자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교인들 참 대단합니다. 이 교회는요. 주일날 그 예배당도 그렇게 잘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 쪽방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허름하게 지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예배 도중에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목사님 멱살 잡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물 뿌리는 사람이 없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료 급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의사들을 통해서 저들을 향하여 무료 진료도 하고 뭐 상담실 운영을 하는 등등 이 막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막막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런 교회로 그 광야 교회는 수십 년간 지금까지 영등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허름하게 지어놓은 그 교회당 옆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물은 안 뿌리고 연탄재를 뿌렸대요, 옛날에. 뭐 11시 예배니까 뭐 토요일 날이나 뭐 주일 날 오전 그저 7시 8시면은 11시 낮 예배를 위해 가지고 뭐다 준비해 놓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청소도 하고 그때는 예배당 의자도 없는 때였으니까 사람들이 벌써 다 청소하고 준비해서 10시 반이 되면은 교인들이 모이기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예배당에는 의자도 아직 없으니까 그냥 자리에 들썩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 이 사람은 11시가 딱 되면 와가지고 연탄재를 탁 던져가지고 사람들 앉지도 못하게 만들고 꾸정물 가져와서 뿌리질 않고 온갖 해악질을 다 했답니다. 이 사람 술주정꾼 깡패인데 목사님이 그에게 그래도 타방하지 않고 손을 잡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귀싸대기도 맞고 그런데 그 이웃집에 살던 깡패가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술주정꾼 깡패가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당신은 진짜 목사 갔소. 내가 졌소. 내가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다른 동네 가서 내가 꼭 교회 나가리다. 여러분, 이 광야 교회 같은 이 교회는 좀 특수한 상황의 교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의 향기, 말씀대로 사는 능력과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그들은 지나왔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무슨 말씀의 교회,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회, 초기 신약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어디 위에 선 사람이라고요? 말씀 위에 선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도 한절로 된 짧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 짧은 말씀 속에 무려 세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소개된 대표적인 그 당시에 훌륭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레위 사람이고 또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더 유명해진 그 이유는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 바나바, 바나바, 위로하는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 뜻이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랑을 베푸는 자. 그래서 바로 그 요셉의 행동 속에 나타난 그것이 바라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뀐 그것이 위로하는 자, 남을 돕는 자, 바르나바 이런 뜻이죠. 바나바입니다. 본명은 잊어버렸지만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지,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지. 바나바, 바나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아 누구를 저쪽 교회 새로 생긴 교회에다가 파송함을 좋을까 생각했을 때에 그 적격자로 이 바나바가 떠올랐단 말씀이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로 이 바나바는 파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바나바는 아주 넓은 마음, 아주 열린 마음을 품고 당시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사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와 세계 선교 역사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사울은 과거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자였죠. 그런데 이 사울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빼고는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속으로 들어갔던 그런 사람. 그분이 사울이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그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가 요한. 헬라식 이름이 마가요.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 이 사람 또한 레위지파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교회 사역에 일찍부터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 어머니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초기 신약교회가 시작된 그 집안. 그래서 그가 어려서 자랐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친척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도들과는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이 마가 요한. 그랬던 그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에 참여하게 되고 이상하게 되어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하지요.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오는 다 떠나가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사역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니라. 마가 요한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거기에 마가를 또 이렇게 소개하지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냐. 마가를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일으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는 좁고 좋은 집에서 금수저로 태어났지만은 연약해서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두 지도자가 갈등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에 치명타를 가하는 실수와 실패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함으로 그를 그 유명한 신약성경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로 만드셨고 신약성경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바울과 베드로의 중요한 동역자로 자기 일생을 사랑하는 훌륭한 성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이야기를 엮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헤롯의 이야기, 신약교회 이야기, 그리고 세 지도자의 이야기. 이것을 연결해주는 코드는 바로 말씀입니다. 겉으로 외형적인 신앙인으로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와 이방인의 그 우월감만 가득 찬 헤롯은 결국 벌레 먹어 죽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으므로 그는 공허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신약교회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겨내고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던 그 이유는 말씀으로 흥망한 교회였기 때문이었단 말씀이지. 본래 성격이 좋았던 바나바든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바울이었든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연약하게 실패자로 전락했던 마가이든 저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그 좋은 성격을 갖고 교회를 돕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이세 사람들 속에도 들어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내려집니다. 내 생각이 내려지고, 내 뜻이 내려지고, 내 야망도 내려지고 말이죠. 그러니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새롭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볼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1세대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1세대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지키는 1세대를 보고 살아가는 2세대는 자기의 가정과 공동체를 말씀으로 지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공동체와 자기 가정을 말씀으로 지키는 2세가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3세는 드디어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당대, 우리 대가 복종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2세, 3세로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2배, 4배, 8배로 증폭이 돼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다음 세대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그 다음 세대는 느헤미야처럼 세상 권력에 굴하지도 않고 세상을 오히려 말씀으로 도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와 여러분과 저는 묵묵히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뭐 있는지 말씀으로 살펴서 해로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씻어내고, 실패한 마가처럼 속이 비워져 있다면 채워져야 할 거죠. 날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워서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혹시 세상살이에 핍박과 서러움이 몰려올지라도, 손해를 볼 줄 알고 앞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올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새로이 이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지만은 그리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다 찢어내고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에 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로이들이 되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도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의 죄와 바이러스에서부터 보석 보호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 옛날 과거의 그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헌금도 바칩니다. 가난한 과부의 엽전처럼 드리는 예물이 천국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손과 발과 시간과 생명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복음 전파에 민첩하게 하시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귀한 새로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져서 새로워져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